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성경부 진행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늘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주님, 정말 주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제 계속 저희가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이 나누고 있는 세 부류,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역사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 또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나누는데, 올바르게 나누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어떻게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는지, 각 시대에 그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누고 있는 그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나눴고요. 이 경륜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한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 혹은 집주인이 그의 가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륜이 어떤 분들은 일곱 가지로 나누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서 한 열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고 첫 번째 경륜이 이제 무죄의 경륜, 예덴의 경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꼭 주인공을 따진다고 하면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이제 아담과 이브라는 인물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경륜에 해당하는 양심의 경륜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경륜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 성경 전체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좀 훑어본다는 그런 그 느낌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지난번에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창세기 3장 22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에 해당하는 그 8장에 가면 노아의 이제 홍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전까지의 내용, 그것이 이제 양심의 경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담에서부터 홍수까지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보통 양심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즉 아담이 범죄하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 바로 전까지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심으로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뭘 이제 그들을 어떤 선함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뭐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담 이후에 가인도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아담 이후에 맞으면 뭐 셋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노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몇 백년간의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였냐? 바로 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뭐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양심으로서 그들이 이제 판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몰랐습니다. 예,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선악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삶이 된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그 선악의 기준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린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이죠. 만일 사람이 선과 악을 알지 못했다면 죄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의 삭, 죄의 결과가 이제 죽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늘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영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제어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말씀하시고 그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제 직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깨달을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이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올바르고 이 혼이 그 영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혼이 영에게 순종해서 내 몸을 제어하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혼이 영에게 순종해서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함으로써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이 아담의 영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의 영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영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영이 됐고 또 우리의 이 혼이 육신과 밀착된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혼은 영의 음성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에 이끌리게 되면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거듭나기 전까지 이 양심으로 살게 됩니다. 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지금 여기는 양심의 경륜, 양심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양심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양심으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들 말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도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판단받느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율법도 안 받았는데 그럼 뭘로 판단받고 우리 뭘로 심판할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양심으로, 예, 양심으로 판단받게 된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양심의 경륜에도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모를지라도, 예, 율법을 모를지라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네, 찾긴 찾았는데 내가 뒷부분만 찾아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1절부터 한 12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여기 보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셔서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뜻을 알고 있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지키면 그것이 곧 율법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명문화시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 맞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한 부분이 맞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 양심이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손상됐다라는 것이에요. 손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을 100% 우리가 이 범죄한 인간들의 양심은 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100% 신뢰를 못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양심이 무뎌질 수도 있고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양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이 더럽혀질 수 있다. 무뎌질 수 있다.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러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비록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늘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이 되었고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들이 양심이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 살기 때문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탄이 존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살고 있었다면 우리 양심이 좀 그나마 좀 선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늘 더럽혀질 수 있고 또 손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참 육신적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의 양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양심에 대해서 말할 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양심이 무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 뭡니까? 이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이제 죄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양심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의 이 구별할 수 있는 그 양심이 무뎌지고 또 이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졌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선의 기준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따질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선이라고 안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준들에 따라서 볼 때는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가지만, 물론 하나님의 판단에서 볼 때는 명확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 양심은 절대로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3장 9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내가 이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아담 이후에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양심이 선과 악을 올바로만 구분한다면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올바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손상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경륜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지만 사람 안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신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부터 해갖고 노아의 홍수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아담으로부터 그 이제 노아까지의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볼 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들에게도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세대에 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양심의 시대를, 양심의 경륜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네들이 한번 선악을 잘 분별해서 한번 살아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냥 두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은 알지만 선을 붙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부분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이 양심의 경륜,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랬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이제 이 6장 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지 한번 두고 보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악함이 땅에서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데 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맨날 생각하는 게 악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를 보면 돼요. 우리가 선악을 잘 구분할 줄 알지만 늘 선을 붙잡고 살지 않잖아요. 예, 악한 것, 내 육신을 만족하는 것, 예, 이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은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른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항상 악한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니네들 한번 잘 살아봐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면 잘 살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즉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셨어요. 아, 사람이 한번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잘 사나 한번 봤는데 역시 사람은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들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선택이 틀렸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인간은 양심을 갖기 전에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또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선악과 먹고 나서 양심으로서 하나님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범죄의 길을 걸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멸하시겠다, 땅에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이제 홍수,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이 땅에 일어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이제 연구하신 그 라킨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도시를 형성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형성하는 것, 이 도시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고, 그러면 도시에 사는 것이 다 잘못된 거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여서 퍼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충만하게,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이 땅에 퍼져서 충만하게 퍼져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이 퍼지는 것을 안 하고 번성하는 거 안 하고 그냥 도시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라는 걸 형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 그 내용이 나오죠. 가인이 주 앞을 떠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가인이라,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의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여기가 하늘로 들려간 그 에녹 말고, 여기 이제 도시 에녹인데,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하고 퍼져 나가라 그랬는데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 정착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안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주 앞을 떠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도시를 형성한. 그래서 이제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문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천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사건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경륜의 결과는 에덴에서 홍수까지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어떠한 정부도, 어떤 율법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시대는 어떤 뭐 율법이 주어지거나 어떤 그 정부가 세워지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땅이 있는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자연인의 시험 기간을 심판으로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연이니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의 그 자연인들을 이제 또 첫 번째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이 아담과 이브가,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된 양심의 경륜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한번 잘 사는지 한번 하나님 보셨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찔림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양심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 100%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선과 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만일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또 항상 선한 것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아마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 일이 뭐냐? 맨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에요. 홍수가 오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즐겁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앞에 심판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잘못 노세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죠. 나 건드리지 마 이러다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나 죽을 때 되면 믿을게. 그러다가 그냥 이제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선함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가 이러한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아까 바울에 대해서 본 것처럼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혼이 늘 선한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이 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이 깨달을 때 우리의 혼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여서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올바른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 혼이 이 영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듭은 났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아볼로당 만들고 바울당 만들고 그래서 파당 나누고 나는 박노찬 형제님 파, 목사님 파, 나는 이창한 형제님 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파를 만들 수 있다 교회에서. 그것이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주의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늘 틀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가 비록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양심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배워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양심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양심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른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